로마서 14장 7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규력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14장은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그런 성도를 향한 이웃사랑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구체적으로 보면 먹는 것과 관련해서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이것저것 먹지 못하는 자들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마라. 또 구체적으로 특정한 날을 더 중히 여기는 자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문제를 만들지 말고 어떤 날이건 스스로 마음속에 확 정하라.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쭉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7절부터 9절에 보시면 어찌 보면 좀 뜬금없이 좀 전 상관없어 보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9절 내용 자체는 너무나 유명하고 참 좋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세요. 7절에 보시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내용은 참 지금 읽어도 참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리고 주님 앞에 송구스럽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참 맞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못 살아서 참 얼마나 주님께 죄송한지 모르겠다. 늘 은혜가 되고 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그런 구절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때 꼭 염두에 둬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명령이 또 이 말씀이 도대체 왜 나왔느냐? 왜 도대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이 얘기가 나왔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부분부터 보시면 이웃사랑과 관련된 것,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과 관련해서 이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앞부분에서 쭉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전 재산을 팔아서 주님께 바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면 무슨 뜻이겠어요? 죽는 한이 있어도 재산 팔아서 헌금해라 이런 뜻이겠죠. 근데 앞부분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네 옆에 있는 다른 성도를 사랑하고 섬겨라. 먹는 것 때문에 또 어떤 나를 중히 여기는 거냐 이런 것들 때문에 옆에 있는 성도를 비판하거나 혹은 아니면 업신여기거나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실제로 보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이해할 때는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해야 되느냐? 그 옆에 있는 성도가 사랑스럽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옆에 있는 성도가 올바르기 때문도 아닙니다. 주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정도로 어떤 모습으로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혹시 부족해도 비판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 사나 죽으나 다르게 얘기하면 목숨 걸고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가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옆에 있는 사람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서 참 진력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을 100 이 정도로 사랑한다고 치면 옆에 있는 사람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않는 것은 한 10이나 20 정도, 그 정도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 100 그 정도면 옆에 있는 사람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 그것도 100만큼 그렇게 해야지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건 너 자신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기준으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네가 너 자신을 보면 물론 딴 사람이 봐도 마찬가지고 옆에 있는 다른 성도보다 네가 신앙 수준이 높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보다 네가 믿음이 더 견고하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보다 네가 더 지식이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너는 옳고 너는 훌륭하고 옆에 있는 사람은 틀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수준이 낮아도 그래도 그 사람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마라. 널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해야 되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혹시 오해할까봐 다시 또 설명을 했어요. 10절을 보시면 9절까지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 말한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온 거예요. 왜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10절은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앞부분에 구체적인 언급이 나왔죠. 먹는 것, 나를 중히 여기는 것 이렇게 나왔는데 10절에 보면 무엇 때문에 비판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어요. 무엇에 대해서 무엇을 네 형제를 비판하는 이런 목적어가 없어요. 그냥 결국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옆에 있는 형제 비판하지 말아요. 옆에 있는 형제를 비판하지 마라. 그리고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10절 끝에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까요? 헌금 안 한 거, 주일 성수하는 거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옆에 있는 형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옆에 있는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쉽게 넘어가지 않으실 것이다.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 주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결코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바울이 이렇게 이 주님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 더 이야기를 하면 입만 아프고 다 알고 있는 내용 또 잔소리처럼 또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우리가 사실 잘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신앙 양심으로도 잘 알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했어요. 믿음이 연약해요. 그걸 내가 업신여기거나 비판하거나 뭐라고 막 이야기를 하면 우리 신앙 양심이 벌써 알잖아요. 좀 거죽지근하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내가 이제 좀 그만둬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목소리를 높이거나 언성을 높이거나 계속 그 일할 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모습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잘 섬겨주고 돌봐주고 잘 다독거려주고 그리고 어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그 사람이 정말 꾸지람처럼 마땅한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가르쳐서 그 사람이 성장한 사람이 되도록 함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잘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 실수하는 사람, 잘못하는 사람에게 너 왜 그따위로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나은 사람, 좀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 조금 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너 네가 좀 낫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하지 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음을 잘 생각합시다. 모쪼록 뭐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은 못 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먼저 주님 섬기듯이 다른 옆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 아름답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그렇게 귀히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고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가 나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것보다 우리가 전 재산을 팔아 헌금하는 것보다 내 옆에 주께서 붙여주시고 맡겨주신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어떻게든 잘 세워주고자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억만금으로 헌금하는 것보다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통하여 주님을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넓은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어서 부족함을 갖고 있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잘 다독이고 때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점잖게 훈계하고 또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잘 성장할 수 있게끔 우리가 잘 도와주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로부터 권사와 성도들 모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사랑을 잘 실천하여서 이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감안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